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네 가지의 명령어가 있을 텐데 그 명령어를 찾아가면서 오늘은 좀 본문이 시간은 짧고 본문은 본문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펜을 드시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이제 충언과 같은 마지막 이 조언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의 명령어를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1절에 피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피하라. 이제 피하라는 단어가 앞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보았던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약하면 다 읽어볼 순 없고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과 달리 너는 다른 교훈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사역자의 직분을 통하여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자족한다. 이기적인 사역을 추구하다 멸망을 자초하는 그들과 달리 너는 그것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큐티의 본문에 속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하라는 단어의 원형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는 도망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뒤에 보시면 11절에 따르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다른 말로는 추구하라, 추구하다, 또 추격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를 박해자나 추격자의 이 역할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피하다 또 따르라 이 두 단어를 쓰면서 마치 이 사냥꾼의 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재미있는 이 말의 언의 유희를 표현하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냥감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섯 개의 사냥감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다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계속 경건이 유익하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모든 말, 그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간사들과 이제 간사 모임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어떤 간사님 한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진장님은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뜬금없이 밥 먹는데 툭 던지시더라고요. 갑자기 던지는 말에 이게 이 성경에 있는 이 정답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던졌던 질문에 답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예, 근데 그냥 답을 얘기해. 제가 생각하는 그 경건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간 나오는 답은 집중이라는 제가 단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적인 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경건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믿음은 무엇일까요? 공급과 보호, 능력,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태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인내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따라가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덕목이죠. 연약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독여서 다독여주고 절제되고 그리고 당당하면 당당한 모습을 바로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2절에 세 번째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싸우라는 1장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1장에서 1장 18절에는 선한 전투를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그 싸우라라는 직역과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싸우라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에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고뇌라는 단어, 에고니라는 단어에 파생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투 용어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바로 경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기 자체의 내용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 그 믿음의 경기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까 우리 따르라고 했던 덕목 중에 인내가 있었죠. 그것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싸우라는 고공분투해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의 경주를 다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명령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취하라. 네 번째 취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취하라는 잡으라, 또 다른 표현으로 잡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영생을 잡으라는 이 표현은, 취하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영생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영생을 얻을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생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뭐 그런 걸로 잡혀지는 게 아니죠.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완성적인 어떤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의 이 명령어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형적인 뭔가 계속 해야만 하는 해야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현재 진행적인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이 완료형 시제입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 출발 준비 땅 소리와 더불어서 이미 꼬린 지점에 트로피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 시점에 영생에 대한 것은 이미 잡혀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죠. 이것은 바로 승리의 싸움, 이미 인류를 구원하신 확정된 법적 승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출발 지점에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마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네 가지 명령 기억하십시오.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취하라. 우리는 이 네 가지 명령어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명령을 이어서 바울은 엄숙하게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도 어떤 선언을 하신 거죠? 그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이런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던 것처럼 이 싸움을 싸워가고 취하고 피하고 따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계속 반복했듯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흠도 없게, 책망받을 것도 없게, 부끄러울 것도 없게 피하면서, 따라가면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선언하듯이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선언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듯 하면서 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하면 기약이 이른다라는 표현을 자주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약이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완전한 날로 선언하신 그 미래의 어느 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몸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악을 몰아내시고 완전한 보좌를 되찾으실 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시는 것을, 그렇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 것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바울의 흥분된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직분자의 역할,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 이렇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세상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만 있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이렇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흥분 이 감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찬미의 제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단계에 바울은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일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 부에 대해서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헛되이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불만과 사역은 이 사역자의 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다. 사역자가 불만을 품으면 금방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열심과 노력과 헌신, 그것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디모데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기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어떤 선교단체에 뭔가 기부를 조금 하고 싶으셔서 큰 액수를 이제 기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돈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단체에다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사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만큼 엄청난 돈을 좀 많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주시 마시라고 좀 할 만큼의 큰 액수를 기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분이 저희 단체를 보고 그 단체를 보고 준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보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보고 내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일 때문에 그 너무나 기뻐서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기꺼이 그 많은 액수의 금액을 이렇게 선뜻 후원으로 내어주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에게 그 돈은 사실은 많은 액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 돈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 그 돈이었습니다. 돈의 액수와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는 속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이야기, 명령, 또 두 가지의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자,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만 하면 반드시 재능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것을 보장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시죠?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주신다고 해도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너무 부하게도 너무 부족하게도 더하게도 덜하게도 마시고 적당히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면 도둑질하고 탐낼까봐. 너무 넘치도록 주시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얘기할까봐. 나를 적당하게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게 아굴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달라고,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훈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죠. 자,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덫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한 일 이후에 두 가지 명령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럴 형편이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처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넉넉히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 속에는 우리는 전 존재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야, 명령하되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통은 대개는 좋은 말로 바울이 대개는 이 서신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마무리를 대개는 짓는데, 디모데에게는 아마 가장 사랑했던 제자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망령되이 헛된 말로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네 가지를 꼭꼭 기억하십시오.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노립니다.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작정하고 노리면 우리는 절대 사단의 노림수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면 우리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쌓아가는, 인내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쌓아가십시오. 고군분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면 그렇게 싸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했네요 하고 고백하며 이 어려운 일 해내지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 은혜였다 고백하며 하루를 순종의 걸음 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